할테인 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가 보는 프로그램 포도나무와 가지, 옛 고전설교를 나누어 보는 시간인 성도들에게, 그리고 삶 속에서 나오는 묵상을 나누는 살며 생각하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포도나무와 가지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진행의 민경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참 많이 듣게 되고 또 하게 되는 질문 중에는 구원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셨어요? 하는 질문인데요. 여러분도 해보시고 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그런 질문을 받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대답하시는 그 내용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미국인 성도에게 이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때 제가 어떤 이유로 미국에 오게 되었고 그렇게 오게 된 미국에서 같이 사는 언니와 처음으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만난 친구를 통해 할테인 서울 복음방송을 소개받았고 이곳에서 복음을 접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언제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저는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된 과정을 설명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구원을 언제 어떻게 받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일까요?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이 구원을 받은 증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 나가게 된 것이 마치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증거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민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칫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말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 한동안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아리송한 느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안도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에는 제가 했던 기도에 어떤 응답을 받았을 때이거나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을 받았을 때, 아,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안심하게 됐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때나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저도 그 기쁨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행복해 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더 공부해 나가며 과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 어려운 일을 해결받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확신해도 되는가 하는 물음이 생겼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보니 나는 구원받은 자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네. 나는 구원받았구나. 아, 감사하다 라고 생각해도 되느냐 하는 궁금증이었지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하여 신약의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등장하는 인물들까지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응답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놀라운 기적을 통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에는 이르지 못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떤 이들이 있었을까요? 찬양 한 곡 들으시며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아가며 힘들었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보시고 모세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며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조금 더 개인적인 인물을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그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도 하시고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예언을 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용기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나아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도 했지요. 그는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구원의 감격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이런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셨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을 찾아갔고 그 가는 도중에 나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나병이 나음받자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 감사함을 전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아홉 명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그 아홉 명이 나병으로부터는 구원받았지만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 어떤가요? 사실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은혜의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5장의 본문을 읽어보면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없었지요. 믿음이 없으니 그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달라고 부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고쳐주셨지요. 요한복음 5장에 병고침 받은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감사드렸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에 자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며 정죄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을 고발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지요. 요한복음 5장 15절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런 그의 모습에서 비록 그는 38년이나 괴롭힌 병에서는 구원받았지만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안타까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서나 골로새서를 통해 보는 데마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마를 나의 동역자로 칭하기도 하고 사랑을 받는 자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던 데마. 그 데마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분명 초대교회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동역하던 자였지만 그는 결국 세상을 사랑하여 동역자 사울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가 구원에 이르렀는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6장 5절에 등장하는 일곱 집사 중 안디옥 사람 니골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니골라가 훗날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니골라당의 니골라일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요.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도행전 6장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중 하나였던 니골라 역시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니골라당의 대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역시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진 것이겠지요. 이렇게 여러분께 많은 예를 들어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해서 우리의 어려운 일을 도와주시고 그 어려운 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해서 또 우리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의 불치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하는 간증을 통해 마치 이것들이 나의 구원의 확실한 증거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러한 증거들이 구원을 받은 증거가 될 수 없다면 참된 구원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통해 우리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한 주간 성경을 읽어가며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다음 주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계속해서 성도들에게로 이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897년에 태어나 1963년에 소천한 미국 복음주의 목사인 A.W. 토저의 예배에 관한 설교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거룩함 가운데서 주 예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그 모든 추하고 보기 흉하고 불경스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제거되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또한 세상은 나의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복음주의 진영에 있는 반쪽짜리 구원을 얻은 교회들 역시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즐겁게 해주고 고통 없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현대인의 어리석은 노력을 보여주는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그는 거듭된 실패 이후 자신이 하나님, 곧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연예인으로서 성공하게 만들어주시면 병상이 아픈 아이들을 위해 두둑한 후원금을 내는 것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라고요. 그 후 얼마 안 되어 그는 나이트클럽과 텔레비전의 황금 시간대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동병원을 짓기 위해 거액의 돈을 기부함으로써 자신이 했던 약속을 지키지요. 이 연예인의 이러한 행동은 다른 종교의 행동으로서는 너무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북미의 수많은 복음주의적 기독교인들이 이 연예인의 이야기가 실제로 가능하다고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급하고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서양인들 사이에서 의외로 하나님이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 그리스도인은 뜨개질 뭉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놀다가 결국 뜨개질 고치 속에 갇혀버린 새끼 고양이 신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새끼 고양이는 자기 힘만으로는 그 고치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단지 그 안에서 낑낑거릴 뿐이지요. 누군가 와서 실을 풀어 그 녀석을 꺼내주어야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복잡함 속에 빠뜨렸습니다. 오늘날 아주 많은 교회 건물과 종교기관의 건물들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교회 건축을 큰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지 않던 건축업자들도 지금은 교회와 건축계약을 맺으려고 열을 올립니다. 교회는 사회의 각계각층과 각 연령층의 사람들 중에서 개종자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을 개종시키려고 열성입니다. 그들은 확성기를 장치한 선전트럭, 라디오, 텔레비전, 전철 광고, 광고 게시판, 네온사인, 음료수병과 풍선을 이용한 광고 등을 활용하기도 하고 드라마, 마술사, 훈련된 말과 개와 카나리아, 복화술을 하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직업적인 연예인들의 레파토리에 기독교적인 노래가 포함되는가 하면 나이트클럽의 연예인, 프로 권투 선수, 유명 영화배우, 심지어 감옥에 갇힌 갱들도 기독교를 퍼뜨리는 데 앞장섭니다. 그러나 이 갱들은 이제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하여 아직까지 애통해하거나 회개하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기독교는 이제 큰 사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 세기 동안 교회는 온갖 형태의 세상적 연예 오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견지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연예 오락의 본질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었지요. 연예와 오락의 본질은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도둑이요,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양심의 소리로부터 피할 수 있는 피난처요, 도덕적인 책임으로 관심을 돌리지 못하게 막는 교묘한 수단입니다. 이것을 아는 교회는 세상적 연예 오락에 반대했고 그런 교회의 태도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교회는 세상의 비판에 염증을 내며 세상에 굴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연여오락이라는 큰 신을 이길 수 없을 바에야 차라리 그와 연합하여 그의 힘을 이용하는 편이 더 낫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적 연여오락을 제공하는데 수백만 달러의 돈을 쏟아붓는 놀랍고도 희한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연여오락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몰아내고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여러 곳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거의 삼류극장과 유사해진 것입니다. 그곳에서 삼류 제작자들이 저급한 작품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비행을 변호하기 위해 성경 본문까지 인용할 정도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연여오락이라는 큰 신이 그의 추종자들을 즐겁게 해주는 방법은 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본래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성향이 오늘날 성장이 더딘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 결과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긴 이야기를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로 교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짭짤하게 돈벌이를 할 정도가 되었지요. 어린이에게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이라도 그것을 성인이 되어서까지 계속하려 한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성소에서 일어난다면, 또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으로 간주된다면 더더욱 한심한 노릇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견해 위에 우뚝 서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결국 그들의 견해도 십자가 아래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얄팍하고 세상적인 지도자들은 심지어 성소 내에서조차 연여오락을 좋아하는 기독교인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십자가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영적인 재앙을 불러들이는 일이며 어린 양이 사자처럼 분노하시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성숙한 신앙에 이르지 못한 부끄러운 기독교인들이 자꾸 기독교가 재밌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희한한 단체들이 생겨나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도 그것을 가지고 장난하고 농담하며 오락거리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시는 것을 볼 때까지 살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오락거리와 동일시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공연자들이 공연하고 관객이 돈을 지불하는 종교극장도 아닙니다. 교회는 구속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에게 인도함을 받아 그리스도께 나온 그들은 그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사명을 받아들인 이들입니다. 종교적 연여오락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너무나 타락시켰기 때문에 수백만의 사람들은 그것이 이단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의 복음주의자들은 종교적 연여오락에 몰두해 있습니다. 그들은 연여오락이 묵주를 세는 것이나 성수 같은 것을 뿌리는 것만큼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실을 폭로하면 그들은 분노에 차서 항의할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항의서한을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그는 내가 종교적 연여오락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당신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그것이 연여오락인 줄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질문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서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라고 노래한다면 그것이 연여오락입니까? 아니면 예배입니까? 예배와 연여오락의 차이가 없습니까? 그것이 같은 것입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는 연여오락으로 즐거움을 얻으려고 애쓰는 법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지 못하는 사람은 연예오락이라도 제공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는 종교적 연예오락이라는 큰 이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복음광대단이 찾아오면 당신은 잠시나마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의 목에 다는 방울, 연주용 톱, 기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소도구들을 실컷 구경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표를 구입하기만 하면 세상의 음악 공연장에서도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런 것들을 즐기기 원한다면 거기 가서 즐기십시오. 그러나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겠다는 사람이 청중을 모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거부하십시오. 이런 세상적 프로그램에 꼭대기 앉은 것은 다름 아닌 옛적 만몬, 즉 부의 신입니다. 두 눈에 은빛 달러를 붙인 것은 그 프로그램이 아주 좋다고 거짓말하면서 그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아주 멋지다고 뻔뻔스러운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누군가가 감동한 척하면서 경건한 듯한 음성으로 자, 이제 금주의 찬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음악은 마귀가 들어도 얼굴을 붉힐 정도로 저급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것이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도, 기독교도, 성령님의 활동도, 신약의 신앙도, 구속도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성도들은 모든 것이 미리 조리되어 있기를 바라며 다 잘게 잘려 있고 소금까지 뿌려져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식탁을 두드리며 물을 튀길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어린애 같은 입술에 음식을 떠먹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기독교라고 믿습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타락한 족속들의 착각일 뿐입니다.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오늘의 성경 단어 바리새인. 바리새인이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구약시대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멸망과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러한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는 운동을 일으킵니다. 토라라 불리는 모세오경, 즉 창세기부터 신명기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지키기 시작했죠. 이들은 모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며 철저하게 지키기 시작했고,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부수적인 조항들까지 만들어갔습니다.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라 불리는 규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는 취지는 좋았지만, 세월이 흐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것의 동기와 마음가짐이 점점 변해가며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들을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훗날 예수님과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은 없고 행위만 남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님 사랑이 아니라 나의 의만 드러내려고 하는 형식만 남은 신앙생활이 아니길 원합니다. 오늘의 성경 단어 마칩니다.
할텐 서울 복음방송사에서는 방송 검토로 동역하실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방송 검토 봉사는 인터넷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참여하실 수 있으시며, 금요일부터 화요일 중에 가능한 시간에 해주시면 됩니다. 방송이 CD로 제작되기 전 마지막 작업으로 미리 들어보며 진행자들의 이야기 중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주시는 작업입니다. 방송 검토 봉사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살며 생각하며 보내드립니다. 강영규 성도가 진행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하나님에 대한 저의 생각은 흰 수염에 흰 옷을 입은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계명들을 만들어 놓은 후에 인간들이 그 계명들을 지키는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며 사는지 아닌지 돋보기를 들고 한 명 한 명 바라보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인간들을 모두 잡아내어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사는 세상의 종교관이 저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하도록 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2, 3학년쯤 어느 날 친한 친구가 갑자기 와서는 책자를 하나 주며 휴거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친구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곧 있으면 이 땅에 다시 오시며 그때 휴거되지 못하면 안 된다며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었죠. 사실 처음으로 듣는 이야기였기에 황당하기도 했으나 눈물로 저에게 믿음을 호소하는 친구의 말을 들으며 그래 나도 예수를 믿으마 하고 대답해 주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 당시 한국의 한 이단 집단이 휴거의 날을 미리 정하고 이 땅에서 들려 올라간다며 생방송 뉴스에까지 나왔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온 국민 앞에 보여주는 일이 생기며 제 마음속에 기독교라는 종교는 사이비 종교로 낙인을 찍히게 됩니다. 후에 이사를 가게 되었고 새로운 동네에서 시작한 고등학교 생활 중 생물 시간을 특히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소화기관을 배우며 입에서 나오는 소화액과 위에서 나오는 위산, 그리고 쓸개를 통하여 분비되는 각각의 소화 효소들이 소장, 대장을 통하여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분이 몸속으로 흡수되도록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참으로 신기한 인체의 신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이미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던 때이고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에게 창조라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었기에 그런 소화의 과정들마저 진화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하게 배우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의 생물 선생님은 이것은 진화된 것이 아니다라며 무기물에서 생명을 가진 것이 나올 수도 없거니와 그것이 이런 완전한 형태로 오랜 시간 지난다고 해서 변화되어 현재의 인류 내지는 동물들이 되었다는 가설은 신빙성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아울러 이런 소화 한 가지만 보더라도 지성을 가진 누군가에 의해 설계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시던 선생님을 통해 진화가 아닌 창조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온 후에 만나는 많은 분들이 교회를 가야 한다는 강요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더욱 좋지 않아졌지만 마음에 드는 여인이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인 것을 알고는 잘 보이기 위해 몇 번 따라가며 교회를 가보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라간 모임 안에서 사람들의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괴로워 보이는 일을 하는 이유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의 모습을 진정으로 체험해 본 적이 없던 젊은 시절을 그렇게 지나며 처음 생각했던 하나님의 모습, 계명들을 들고 지키기를 강요하며 따르지 못하는 자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점점 더 제 안에 자리 잡아가며 저의 20대는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의 부모님은 회심을 하셔서 성도가 되셨고 저는 믿음이 없는 상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에 열심이신 부모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 저와 아내는 믿음 없이 교회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임신한 첫 아이가 난산으로 태어나며 아내의 하혈이 멈추지 않아 생명이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생전 처음으로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살려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할 곳을 찾다 보니 병원 안에 조그만 채풀이 보여 들어갔죠. 그러나 아내를 살려달라는 말을 하려고 간 그곳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죄는 제가 지었는데 어찌 아내의 생명을 가져가시냐며 저를 데려가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저를 찾는 방송이 들려가 보니 아버지가 다니시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함께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고 계셨고 수술이 다행히 잘 되었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오신 목사님의 사모님은 암 환자셨고 시한부 선고를 받으시고 투병 중인 상태셨습니다. 그리고 비가 흔치 않은 아리조나에 그날따라 앞을 볼 수 없는 폭우가 내리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한 시간을 넘게 운전하고 오셔서 제 아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이 잘 되었음을 진심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남의 일에 저렇게 기뻐하는 저들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지 또 자신은 암으로 죽어가면서도 이 길을 달려오신 사모님과 목사님의 마음이 당시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약간 그동안 제가 알고 있는 기독교 그리고 돋보기를 들고 잘못한 이들을 찾아내기 위해 지옥의 문 앞에 서 계신 분처럼 각인되어 있던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빗길을 달려오신 목사님 네 분께 보답해보고자 저와 제 아내는 같이 그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저의 삶이 순식간에 바뀐 것은 아닙니다. 또한 만사가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가지도 않았지요. 여러 어려움과 아픔들을 지나며 예수님으로밖에는 회복할 수 없는 깨어진 창조주 하나님과 저 사이에 죄의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회개의 과정을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가며 종교가 아닌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더 이상 예전의 돋보기 하나님이 아니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인간의 범죄함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음을 아파하시는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구원을 얻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러주셨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중학교 때 휴거가 있다는 말을 듣고 저도 같이 올라가자며 눈물로 호소했던 친구를 통해 그런 날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진화론을 가르쳐야 하는 입시지옥 가운데서도 창조론을 거침없이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어렴풋이 알려주셨고 목숨이 위태로웠던 아내를 위해 빗속을 뚫고 달려오신 목사님과 말기암으로 투병 중인 사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을까요? 아마도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죄 지은 자들을 지옥에 보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세상 속에 심어두시고 사람과 환경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Thank you.
주안의 하나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은혜의 시간 계속되시길 바랍니다.